예, 11월 첫 주, 11월 7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일곱 번째 시간, 이제 12장 우리가 살펴가겠습니다.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어떤 책이든 많이 읽는 것보다 사실 바르게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바르게 읽는다면 많이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 권 한 권을 읽기 전에 우리가 바르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그 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혔는지 또 무엇을 왜 적고 있는지 또는 누구에게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적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고 읽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AD 96년경 로마 제국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 황제 숭배를 빌미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 그러니까 네로 이후 두 번째로 박해를 가하는 그런 7년 정도의 그 공포의 시간들을 성도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다가오는 그 박해로 인해 두려워하지만 말고 장차 있을 미래의 세계, 이 땅이 결국 왜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보내를 받은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펴나갈 때 이런 기록 동기들을 우리가 항상 잘 기억하며 살펴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19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네가 본 것, 그리고 현재 있는 일, 그리고 이제 장래에 있는 일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격려와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보게 된 장면이 이제 4장과 5장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비로소 이제 일곱 가지 인을 떼면서 장래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곱 인이 말해주는 것은 그 로마의 박해에 짓밟혀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이제 장차의 일들,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탐욕과 이제 욕심에 빠진 이 세계는 더더욱 욕심을 추구하며 더 최악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알게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역사 속에서도 성실히 일하시며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심판을 미루면서까지 애쓰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결국 욕심과 탐욕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서 이제 대환란의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일곱 인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 바로 직전에 이제 그 때를 알리는 대환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일곱 나팔을 불러오는 그런 연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나팔이 이제 하나씩 불려질 때 이 세상은 점점 파괴되어져 가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바른 길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이 심판의 와중에도 우리가 과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과 그 이 11장의 그 전반부 앞부분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이 반드시 울릴 거다 또 이렇게 예고하는 그런 예고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그 마지막 증인들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그런 전도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15절,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일이 나오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때 이제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세상 속을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 알곡들을 이제 불이 섞인 유를 받아 건너편으로 이끄시는 그런 일, 뭐 휴거라면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이 세상의 탐심과 그 욕정 속에 함께 살던 사람들, 그 가라지들은 이 세상에 남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그 남겨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얘기로 전개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면 되죠. 그래서 12장을 보면 12장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휴거가 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성도들을 맞이하시는지 이런 얘기가 쭉 진행되거나 또는 뭐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 그러니까 얘기가 갈라졌으니까 그런 가라지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지면 이게 얘기가 잘 풀려가는데 12장이 그렇질 않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계시록의 이야기 진행과는 맞지 않게 뭔가가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계시록의 해석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 이후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성도와 관련된 이야기, 그럼 이것이 어디에 있을까? 계시록의 내용을 찾아보면 바로 그것이 이제 15장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남겨진 불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6장, 또 이제 그와 관련된 짐승의 세력들에 관련된 얘기가 17장, 18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12장부터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들을 마치 중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 이런 흐름을 잘 모르면 혼란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많이 고생하고 연구하고 애쓰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바르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안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신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해석들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피고 있고 또한 이 계시록이 그 당시 로마의 박해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참 소망이 되도록 보낸 편지다라는 이 일단 기초적인 이 상황을 전제로 놓고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이것을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을 하지 않고 편지를 읽어가듯이 읽으면서 이해하려는 자세로 그렇게 살펴보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계시록의 이 부분, 12장, 13장, 14장이 계시록의 전체적인 윤곽에서 어떤 부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피며 항상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살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살펴왔는데 항상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디테일을 알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우리가 살피는 지금 이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번 요한계시록 전체 스토리라인을 보면서 말했듯이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일구어 오신 전체적인 이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창조 이후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서 종말의 심판의 때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눈을 가지려면 먼저 성경적인 좀 기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큰 숲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역사의 흐름, 이 큰 흐름을 알아야 잘못된 상상으로 빠지지 않고 바른 묵상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이제 살피겠지만 하늘에서 있었던 그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시기와 일곱 대접의 사건까지 이 전체 역사를 크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싸움이 어떻게 지상 인간의 세계까지 연장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고 13장은 하늘에서 패배해서 내쫓긴 그 사탄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인간 역사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함께 성도들을 왜 박해하는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4장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이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결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지금 이 일곱 대접과 관련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시작과 구속의 역사, 그 전체 과정 속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파괴하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와 이 성도가 승리하게 될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집약적으로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큰 숲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또한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박해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릇된 일이 생기는가 그런 이유들을 이제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된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해서 바르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준비된 자로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다급하고 뭐 급변하는 그런 하나하나에 요동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담담히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분명한 믿음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걷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정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성도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준비와 각오를 가지고 보냄받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이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은 이 숲의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제 12장에서는 이야기가 이제 여자, 또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이제 그 용, 이런 것들이 등장하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태양을 입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그 발 아래엔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남자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남자아이를 5절에서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쓱 들어볼 때 이 여자는 과연 누구고 그럼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뭐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는 그냥 문맥을 따라 읽어도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감잡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안다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과 그 열두 아들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꾸었던 꿈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해달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는데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 나온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믿음의 가문이 큰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된 이 민족,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제 예언자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다면 이 아이를 지금 해산한 여인은 누가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민족을 이룬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의 민족이 없어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자가 마리아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 혈통의 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다른 묵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그 혈통으로 나온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나라, 믿음의 족보, 믿음의 흐름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 어떤 족속이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지 뭐 아무리 뭐 이스라엘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직통 뭐 후계자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해를, 태양을 입은 여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통해 태어나셨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서 지금 용이 등장하는데 용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구약의 근거를 통해 찾아보면 뭐 욥기에서는 라합이라고도 하고 또 욥기 40장 같은 경우 하마라고도 하고 또 이제 이사야 같은 데서는 리워야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는 계속 읽어보면 12장 본문 자체가 설명을 해줍니다. 9절이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분명하죠.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머리가 몇 개고 뭐 뿔이 몇 개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용이고 그 용은 마귀고 사탄이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뭐 머리는 뭐고 일곱은 뭐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뭐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서 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지 모르나 결국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말해주는 건 이건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리가 일곱 개인 이 어떤 그런 표현은 지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머리가 많으니까. 근데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을 하는데 이 뿔이 10개나 또 되니까 사탄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잔머리가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사탄이 그 놀라운 잔머리를 가지고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뒤흔드는 그 인간, 그 권력자, 황제, 왕 이런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그들을 완전히 사탄의 어떤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사탄에게 아주 철저하게 속아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은 이렇게 탐욕에 빠진 인간이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황제인 자신을 숭배하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헛짓꼬리를 할 만큼 그 어떤 사람이도 당할 수 없는 그런 횡포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용이 지금 이 태양을 입은 여자가 해산할 아이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벼르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사탄이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태어날 민족을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이따 살필게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짧은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에 관해서는 시편 2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바로 이분을 통해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었던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을 싹 다 죽이는 끔찍한 짓을 벌이죠. 그게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침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이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믿음의 혈통,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철저하게 없애려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 왔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첫 자손인 그 이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례를 이집트의 바로왕을 통해서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짓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길을 걷게 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를 또 가나안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을 통해서 역시 또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 나갈 때 믿음의 민족을 이루게 될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메시아가 올 혈통이었던 유다의 아들들을 세상 문화로 유혹해서 전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자손을 지켜나가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400년을 거기서 종살이하며 살 때 이집트 왕 바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서 이 민족의 혈통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들을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삶의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방 족속으로 이민을 가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또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또 거기서 바른 믿음을 가졌던 며느리 이방 여인 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지켜가시죠.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메시아가 올 믿음의 혈통이었던 다윗을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심을 통해서 그 욕심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이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족속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의미대로 한다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태양을 입은 여자를 계속 죽이려고 한 거죠. 이것저것 안 되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로당을 통해서 그 당시 태어난 두 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여서라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길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그 가룟 유다의 탐욕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았고 그리고 종교 권력에 눈이 먼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적 열심 다시 말해서 종교적 욕심을 자극시켜서 결국 믿음의 혈통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오지 못하도록 죽이고자 했던 일들이 다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그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택한 그런 민족, 믿음의 백성들 이 되어야 될 이 민족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종교적 욕심으로 로마와 결탁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들이 이제 이루고자 하던 그 일이 결국 성공적으로 성취됐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이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시록 12장 5절 마귀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이 메시아가 출생되니까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읽을 때 성경 이 구약 역사의 이런 흐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다소 어려워 보이겠지만 그 당시가 됐든 뭐 오늘날이 됐든 성경의 이런 성경 역사를 바르게 아는 성도들은 이 12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분히 이 한 구절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12장의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자신도 누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믿음의 백성들을 여러 모양으로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 술책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 속의 영적인 싸움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게 되는 이 성도들은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험악하게 세상이 공격을 하고 항상 이 땅이 왜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사실들도 충분히 알게 되는 그런 분명히 실마리를 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단지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가치를 따라 걷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라고 보아야 될 건데, 바로 그 여자가 지금 광야로 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을 뭐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우리가 뭐 택함 받은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별한 택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나라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을 말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펴가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자,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믿는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호처가 어딜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떤 장소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를 양육하는 곳, 보호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세계 만국으로 흩어졌던 교회, 그 성도들은 보존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전하라 이런 사명을 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만약 끝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고 거기에 있었다면, 마귀의 술책에 의해서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낳자마자 다 죽여서 그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와 이 성도들은 그 AD 70년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 로마의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끝장났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온 세계 곳곳으로 퍼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도망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살폈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신 사명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도망이 아니라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처다, 양육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무정에게서 나온 황충이들이 그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막 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이미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뭐 3년 반, 뭐 이런 숫자들은 실제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섭리의 기간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박해와 환란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에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그렇게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2000년이 흘러갔다고, 그럼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그때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었던 그 백성들은 불과 100년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인간들에게는 불과 살아봐야 70년, 강건하면 80년, 뭐 돈이 많아서 의학의 힘을 빌어야 뭐 100년, 이런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어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세월을 인내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뭐 3년 반, 이런 거는 일정한 시간, 정해진 짧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예비하신 곳이 이제 광야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죽음의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이 광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곳이지만 구약의 출애굽의 예를 볼 때 그곳에서는 정욕을 위한 그 어떤 마늘은 없었어도 하늘의 만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나왔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생활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2장을 참고하면 마치 신혼여행 같았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편안함은 하나님을 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믿으면 복받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안되던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 길은 뭡니까?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그 순종이 그들의 피난처였다. 그들의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생명인 거예요. 자, 10장에서 요한이 받아먹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이 처음에는 입에 달았지만 점점 뱃속에서 쓴 것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중에 이제 22장에 나오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싹 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싹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욕심껏 살 수는 없었습니다만 거룩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상은 가나안에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서 무너지고 넘어졌지 이 광야에서 오히려 무너지지 않았고 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 광야의 보냄을 받고도 그 광야에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욕심과 정욕을 참지 못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소망을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걷던 사람들은 결국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광야의 삶인데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천국이 다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축복은 뭔가 이 땅에 내가 사둔 땅값이, 뭐 집값이 갑자기 뛰어오르는 운수 대통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그 어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사랑하면 좀 돈을 좀 줘보시고 시험에 1등 좀 하게 해보시고 주식 천원 투자해서 천억을 좀 벌게 해보시고 뭐 이런 식이라면 여러분 뭔가 완전히 잘못된 번지를 찾은 겁니다. 기독교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된 축복이 없습니다.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복음에 대한 착각이죠. 계시록을 완전히 오해한 결과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특히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는 말씀인 거죠. 자,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8, 이 부분은 마치 영화의 무슨 회상 장면처럼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찬 삶을 살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 역사 속에 끊이지 않고 벌어지게 되는가라는 그 영적인 그 역사의 그 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전체를 보여주는 그 숲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11장의 마지막 나팔과 연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영육 간의 이 전체 구속사역의 역사를 압축해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는 숲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해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렇게 혼란한 죄악의 끔찍한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의 결과고, 이런 영적 전쟁은 종말의 날까지, 나중에 살펴보다 보면 심지어 천년 왕국이 끝나고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하늘아 기뻐하라 하늘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내릴 것이다.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눈치챈 마귀가 크게 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들로 인해서 이 땅의 영적인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욕심과 탐욕에 자극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더 상대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난 마귀가 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것을 뭐 찾는다고 해도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을 결박하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마구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그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귀신의 군대가 예수님께 구걸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악한 귀신은 언제든지 수시로 주님께서 무적행에 던져 넣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두어야 될 사실은 사탄은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결코 당할 수 없는 그런 술수, 잔머리를 가지고 있고 악한 성품과 거짓으로 사람의 본능, 욕심을 자극해서 사람들끼리 자꾸 싸우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시험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악한 귀신들은 주님께서 수시로 묶어서 무적행에 던져 넣으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성도들을 어쨌든 핍박할 겁니다. 사탄은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큰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기도 할 건데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그 악한 사탄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다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거다. 그런 이 교회 시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말해주는 거죠. 마태복음의 근거로 볼 때 주님께서 만약 그런 이 고통의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이런 위협의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혹심한 환난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게 될 성도들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핍박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로 싸워갈 것을 결단을 하고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루하루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분노에 가득 찬 사탄은 여자를 박해하고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그냥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 뒤에서 뱀이 지금 물을 강같이 토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생수의 강 같은 단어는 요한복음 뭐 7장 38절 같은 걸 참고해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올 거다. 이런 것처럼 사실 복음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표현이 용, 사탄, 이 마귀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복음, 유사복음 같은 거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할 거다라는 거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듣기 좋은 소리들만 하면서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찾는 그런 종교적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잊지 말고 분별하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양쪽에 날이 선 검이 날카롭게 나오는 거,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여줬는데 사탄은 그런 모양을 닮은 유사복음, 거짓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사람들의 욕심을, 이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탄이 심판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과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더 발악을 하고 믿는 이들을 대적함으로 각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자신의 시대를 그래서 살아갈 때 늘 심한 박해, 그 핍박 속에, 거짓 속에 살아가야 돼서, 거짓의 유혹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게 이제 12장의 내용인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 12장은 인류의 역사 속에 빚어지는 이 엄청난 비극들이 근원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왜 시작이 돼서,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런 일들이 그냥 어떤 나라 간의 뭐 전쟁이 아닌 거고 그냥 기근이나 뭐 그냥 자연재해가 아닌 거고 그냥 뭐 우리의 젊은이들이 문화에 취하고 음란과 쾌락에 취하는 그게 아니고 잔머리를 굴리는 이 비열한 사탄의 숨겨진 영적인 음모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결과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이 유혹의 도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본능, 탐욕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이 백기를 든다고 해도 아니 총칼을 들고 적이 막 죽이겠다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그런 적들과 절대로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함께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세대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던 그렇지 못하든 어쨌든 이 온 인류는 그런 영적인 전쟁, 절대 멈출 수 없는 아주 치열한 사탄이 거는 그런 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들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다. 뭐 동성애를 비롯한 이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12장이 바로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도 그 로마라는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사탄의 꼭두까치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이 사탄의 술책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겠죠. 자, 이 12장은 그런 영적인 전쟁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이후 이제 12장을 11장과 연결된 사건으로 보면 이제 도저히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미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악화되는지,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도 왜 이 세상은 이런 삶이 되는지, 그 영적인 전쟁의 이유를 바르고 온전하게 좀 알아서 요즘처럼 점점 더 이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강대국들끼리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온 세계를 파괴하고도 남는 위험한 무기들을 계속 만드는 이런 경쟁들을 보면서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 이 어둡게 보낸 이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 그래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증인된 이 사명을 부지런히 성실히 묵묵히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1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 말씀의 기초를 좀 우리가 튼튼히 좀 세워서 항상 주의 날을 분별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분별력을 갖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억지로나 뭐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본능, 욕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여 알게 하신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던진 이 거짓 생각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가게 되죠. 세상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탄이 던진 그 생각의 그 거짓된 유혹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사탄보다 더한 요술을 부리려 능력을 뭐 구하고 이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좀 바르게 알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정말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을 통해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이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본능, 욕심을 자극하는 이런 사탄의 거짓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제어하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보낼 받은 빛된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영적인 전쟁의 큰 그림을 통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둘째, 나의 본능의 욕구, 욕심을 잘 다스려서 탐욕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단함에 기도하시고요. 또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욕심에 자극되어 살아가는 이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보내를 받은 삶에 더 곳곳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결단하며 잠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